지난주에 우리 말씀 상고하면서 특별히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서 나는 나의 인생에 지나간 곳마다 어떤 자국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상고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는 발자취마다 남기는 그 자국의 문제는 꼭 우리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섰다가 쓰러지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사라진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반짝하고 튀어나왔지만은 약 30년간 활동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는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후세의 이름을 길이길이 남긴 교회입니다. 이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과 나중에 바나바와 실라 이 선교사들 내보내서 당시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교회가 나중에 무슬림의 침략으로 안디옥이 무너진 637년 이후에도 계속 잔존해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그 표지에 나오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에 있는 이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그게 큰 교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근처에 같은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왜 그런 교회 이름들을 쓰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자취를 남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가지고 사용하려면 이름값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증거되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참된 자국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예루살렘하고 제가 비교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루살렘은 아시는 대로 기원전 1300년경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쳐부숴서 다윗의 도성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북부와 남부를 지금 딱 중앙에 있어서 다스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점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 행렬을 거치지 않는 정말 교회사에 큰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뿐 아니고 유대교의 뿌리도 거기에 있고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디옥은요, 와,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꿈꾸고 막 중국까지 가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중도에 323년에 죽습니다. 기원전 323년에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세 명의 부하 장군하고 알렉산더의 아들이 이제 네 명이 그 영토를 다 분할받아서 다스리는데 그 중에 도레미 장군이 받은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과거 나일 문명에 그린 애굽 문명을 그대로 이어받고 셀루쿠스 장군이 이어받는 것이 저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여러분 과거 아수르 바빌론이 있던 그 땅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장군이 물려받아서 이제 왕 이름이 셀루쿠스 니카토르입니다. 니카토르가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해갖고 기원전 300년 정도에 오론테스강이라고 여러분 이 수리아 쪽에 좀 북부에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여러분 소속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거기에다가 큰 도시를 계획도시로 건설했습니다. 당시에 약 10만 명 정도의 시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생각하고 10만 명 우습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 10만 명 도시는요 막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뉴욕 정도는 되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그게 바빌론, 애굽, 유럽을 잇는 통상로의 이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전하고 뭐 정치가 발전하고 아주 세계적인 전략 요충이고요.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안디옥 세 도시가 정말 엄청나게 발전됐었어요. 거기에 부합해서 거기엔 남창, 여창 온갖 그 창기들이 막 버글버글 끓던댑니다. 신전으로는 아볼로 신전이 막 곳곳에 있었고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데미 신전, 아볼로 신전이 이름만 히랍 신전이지요. 원래 바알, 아볼로 신전은 그대로 바알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데미 신전은 아스다롯.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우상숭배 그냥 다 처부수라고 한 바로 그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래 따지고 보면은 지금 뭐 필라도 조금 비슷해요, 그죠? 온갖 문명이 버글러버리고 온갖 인종이 그냥 와글와글 안 됩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황인종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습니다. 시작은 교회 시작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는 대로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이 그냥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매 그때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천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엄청난 이 교회의 시작 창대한 시작을 받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전부 사도들하고 예수님의 지금 형제들입니다. 정말 이 그대로 그냥 초대교회 모습이 그대로 갔던 것이고 물론 성도들도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너무너무 달라요. 시작부터 오늘 보시면은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사람들 이제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그냥 온갖 핍박과 환난이 몰아쳐가지고 지금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이 사람은 도망다니는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앞에 보시면은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 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에 근데 그 중에서 마음이 깨인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네. 이렇게 해서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 시작은 말이요 제대로 신학교육도 못 받고 그냥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그런 자생된 교회입니다. 물론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교회사의 공헌도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되고 한 40년간 존재하다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적에 그때 없어지고 자치도 없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AD 40년 정도에 시작해서 630년에 무슬림들에 의해서 정복되고 나서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교회 지지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구약 신약 성경의 경전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디옥 학파라고 해가지고 성경 해석학에 지금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그 뿌리가 바로 안디옥 학파의 성경 해석학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러고 그러죠. 마틴 루터의 지금 근본적인 성경 해석학의 뿌리가 바로 안디옥 학파의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두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하고 복음이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닫힌 마음을 가진 바리새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계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서 항상 바울하고 막 그냥 부딪히고 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의 전도를 시작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뿌리 뽑혀진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 노란 한국 사람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보시면은 저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생각합니다. 야,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외치고 다녔으면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듣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게 칭찬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예수 열심히 믿고 극성 부리면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쟁이라는 식으로 안 믿는 자들이 안디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냥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그냥 이 바울을 무고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폭동까지 일으키고 하는 소리가 저가 온 세상을 그냥 막 그 도로 뒤집어 없는 자다. 그 말 자체는 이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막 얼마나 극성으로 복음을 전했으면은 세상을 영어로 보면 업사이드 다운 확 뒤집어 엎을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반복된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로서 영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보시는 대로 바나바를 보내서 지원하고 나중에 신라를 보내서 지원하고 필요하면은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서 계속 지원했고 안디옥 교회는 자교회로서 모교회의 물질적 지원과 모교회의 권위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신앙의 교리의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문의대로 행했죠. 그러나 현재 지금 교회사에 끼친 엄청난 역사는 예루살렘은 그저 시작한 뿐이다. 그 정도입니다, 사실. 훌륭한 사도들도 많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선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 별로 이렇게 남아있는 종적이 없어요. 발자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사에 아주 막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참된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한번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보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담이 없는 교회입니다. 담이 없는 교회다. 이게 뭔 소린고? 여러분, 예수님은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머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온 세상의 성도들이 예수 이름 안에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이름이 예수 무릎에 꿇게 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담이 많았어요. 그죠? 유대인이 만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담을 인위적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전파함에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 누구냐? 누가 사도행전 지었냐? 누가 지었습니다.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는 이 양피지를 여러분 한 권 이거 두 개 다 묶으면 누구 와서 들고 다니지는 못해요. 그래서 반으로 짜갠 겁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사예요. 근데 희한하게 말씀이 아주 유려한 히라본데 아주 클래식한 그릭이라 그럽니다. 아주 이 역사책 쓰고 유명한 작가가 쓰는 그런 히라보 유차문체가 나오다가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딱 헬라인에게도 말한다. 20절에 나오면요. 히라보가 막 이게 어순도 막 지죽박죽이고 막 개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전성에 의하면은 누가가 바로 안디옥에서 그때 전도받았던 이방인 출신 지금 전도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글을 쓰면서 그때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나 같은 자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그 감격이 사무쳐서 그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친히 목격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감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너무 흥분하고 기쁘면요, 어떨 시기에는 말도 더듬습니다. 누가가 그래서 히라보가 막 어순이 뒤죽박죽이 될 정도로 기쁜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밤을 허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밤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빈부, 귀천, 남녀, 노소, 인종, 신분, 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담은 마귀가 쌓는 겁니다. 예수님은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혹이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성도 간에 담을 쌓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그냥 허물어뜨리세요. 사업하다가 그냥 옆에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 마음에 담을 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허무세요. 그럴 적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담을 쌓는 한은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담을 쌓다 보면은 옆이 보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형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인도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담을 쌓았으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담을 빡 쌓아놨으니 이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뭐가 보입니까? 앞에는 답답한 벽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숨 막히고 마음속에 불평불만만 가득 찹니다, 여러분. 담을 허무세요. 안디옥 교회처럼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오죽하면 교회 지도자들도 보면은 인종, 신분, 빈부 차별의 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보시면은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론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방인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름 자체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완전 이방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흑인인 니게르, 여러분 니그로 니그로 그러잖아. 이것은 바로 여기 니게르에서 사람들이 따가지고 니그로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라는 명칭이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이 니게르는 정말 새카매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이다. 마나엔이란 말 자체가 완전히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아들, 내 아들 중에 이 아마 헤롯 안디바가 아닐까 해요. 헤롯 안디바와 같이 함께 자랐습니다. 당시에는 이 왕족들은 특히 그랬어요. 로마 황제의 이 왕족들도 그랬고 유대인들의 왕족들도 그랬습니다. 성장할 적에 따로 키우는데 그때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골라서 특별히 똑똑하고 잘생긴 애들을 골라서 같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왕권을 행사하는데 그 친구가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마나에는 신분이 아주 높은 유대의 지금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신분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됐던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축복받은 겁니다. 뿐 아니고 13장에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합니다. 그냥 이 바울이 가고 그 다음에 이 누굽니까 바나바가 가고 지도자들이 모이고 하니까 교회가 막 발전하는데, 거기에 막 우리 교회 어마어마하게 짓고 여기서 잘 살아보자 이런 거 아니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서고 나니까 바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임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주님, 왜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이렇게 부흥을 시키셨나이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을 보여주소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로 선교의 사역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 볼 적마다요, 이야, 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참 묘합니다. 그렇다고 김 목사 선교사로 지금 내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 일하시는 거는요, 우리 계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바나바, 영적 지도자 바나바, 자기들을 어머니처럼 케어하고 교회를 세워준 그 지도자 바나바, 하나님의 말씀에 박학 다식해서 그 정열까지 사무쳐서 그냥 열심히 교회를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바울,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크게 끝까지 나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렇죠? 근데 선교사를 내보내는데 엑스트라 피플, 당장에 교회 뭐 급하지 급하게 안 써도 되는 그런 사람, 시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안 보내고 최고급 인정, 제일 나쁜 사람, 자기들이 생각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그냥 죽어도 있어야 된다고 바지가랑이 꽉 붙잡아야 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보내라 그럽니다. 그 일에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즉시 순종합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입니다.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가 기여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교인들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정말 교회가 뻑적지근하게 건물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서서 수천만 불, 수억 불의 교회를 지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파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요, 교회가 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물질을 쪼개서, 인력을 쪼개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유명한 이 훌러의 선교학자 중에 이제 돌아가셨을 게 랄프 윈터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쓴 이 논문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위해서 나라를 일으키시고 발전시키시고 성교의 그 나라나 제국이 힘쓰지 않을 적에 그 촛대를 옮겨서 축복의 촛대를 옮기신다. 세계 역사를 쭉 리뷰합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이 그랬고 거기에 복음받으니 구라파가 그랬고 여러분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이 건물들의 성도는 없습니다. 완전 관광지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의 물결로 채우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순교의 재단을 쌓던 그런 땅입니다. 그때만 해도 구라파가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지금 EU로 해서 합쳐졌다고 하지만은 미국 한 나라도 감당치 못할 정도의 국력입니다. 얼마나 취약한 나라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촛대를 복음의 선교의 촛대를 미국으로 옮기셔가지고 약 200년 전부터 미국이 선교에 앞장서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미국 교회 뭐 지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한국 비해서 어쩌고 하는데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없었으면은 한국의 복음화는 요원합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현재 경제의 발전도 정치의 발전도 이 모든 것이 바로 미국 선교사들의 덕택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왜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발전하고 있느냐. 현재까지도 세계 선교의 선봉은 미국입니다. 한국이 최근에 선교에 많은 불길을 붙여서 그냥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실제 선교지에 나가보면요. 죄송합니다. 진짜 선교사는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될까? 제가 상당히 의아한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 미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요. 100% 다 선교사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막 설치면서 막 이렇게는 안 씁니다. 조용하게 합니다. 어디가나.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뼈를 묻고 선교하는 정말 위대한 주의 일꾼들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쓰러지고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이란 나라를 발전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을 미국까지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인터넷 신문 한번 보시라고. 거기 저 리플 나는 거 보시라고요. 하는 짓들을 보시라고. 정치하는 짓들을 보세요. 솔직히 아주 한국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이란 나라에 지금까지 위기마다 새로운 시장을 주시고 새로운 품목을 주셔서 한국 경제가 지금 세계 여러분 OECD 중에 한 나라잖아요. 세계 12위 엄청난 지금 국부를 이룩한 나라가 된 것도 그게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지금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복음의 지금 선교의 촛대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요. 중국의 성도들, 거기 지하교회 성도들 만나보면요. 그 사람들의 하트는 마음은요. 복음에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불같이 뜨겁습니다. 이 사람들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도 보면은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집 다 버리고 옵니다. 1년 동안 교육받아서 보통 300불 정도를 줘가지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보냅니다. 그거 가지고서 거기서 밥 굶으면서 막노동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일고 나갑니다. 그럼 중국 지하교회들이 꿈꾸고 있는 게 10만 명의 선교사를 복음이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보내겠다. 그 계획 세워서 시작한 지가 약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얼라이언스 세미너리에 와가지고 10만 명의 선교사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겠냐. 근데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되지가 않아. 그 많은 인원을 받아서 왔다가 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선교사를 훈련해서 지금 특히 회교권에다가 엄청나게 보냅니다. 생명 걸고 나갑니다. 중국 사람들은 말이에요. 제가 이 한국 사람들을 비하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한번 약속하면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하면은 생명을 걸고 헌신해요. 참 별난 사람들이에요. 한번 친구가 되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합니다. 저는 과거에 사업할 적에 중국 화상, 동남아의 화상 중에서 아주 큰 화상들 몇 명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삼성 그만두고 개인 비즈니스 혼자 이렇게 나가는데 수천만 불씩을 지원을 해줬어요. 제가 그 사람들 해준 거 별로 없습니다. 한번 사귀면 그렇게 해준다고요. 이 중국이 지금 앞으로 엄청난 이 역사를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는데 우리 참된 교회 정말 이 문제 가지고서 심각하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교회에 나갈 방향을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지가 아직 그래도 2년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푸시는 안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한 사람일 뿐이지 그 운영위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는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이것이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저는 선교여행 가서 한번 다녀오고 나면은 막 생명이 속에서 영성이 막 한번 살아납니다. 항상 선교여행 다니다가 지금 못 가니까 여름마다 갔었는데 겨울에도 가고 했는데 아주 제 속에 있는 영이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걸 왕왕 느낍니다. 여러분 나누어질 적에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 받아서 바로 선교사를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행동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다 비슷한 말입니다. 선교하는 것, 행동하는 교회, 나누어주는 교회, 나누어주는 교회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요, 물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우리들의 시간도 그렇고 나누어 줄 적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서 돌려주세요. 그 성경에 보잖아요. 잠언에 나오든가 무리에 빵을 던지라. 당장 배고픈데 이 빵 먹고 그냥 내 배불렀으면 좋겠는데 무리에 땅을 던지라 그럽니다. 나누어 주면 축복하시겠다는 말씀. 안디옥 교회 물질로도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부조를 보내는데 넉넉히 보냅니다. 사실은 즉 구제 여러분 베푸는 손길 구제와 전도와 선교는 다 같은 것입니다. 교회 구제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당장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를 보니까 그분들이 가서 활동한 데는 전부 다른 나라인데 이상하게 전도도 아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그 다음부터 막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마음을 넓게 지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주님 선교의 비전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벽을 허물어 주시고 미국 교회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든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중에 과거 어느 나라에 있다 오신 다음에 그 양반 성함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한국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지금 선교회를 만들고 쭉 활동하시는데 무릎 선교사 헌신 받습니다. 무릎 선교사가 뭘고 무릎 꿇고 자기가 입양한 선교지 위해서 매일 5분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양반이 원하는 거예요. 헌금 필요 없습니다. 무릎으로 무릎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루 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 매일 성경 묵상하실 때마다 여러분 선교사들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선교사들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오셨던 이현호 선교사님 그때 세운 그 천막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고요. 임병철 선교사님 12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몽골 각지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 가려면 48시간 어떨지 64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 데를 그 뭐 얼마나 열악한지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세우신 12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딱 하나씩 붙잡고 꼭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 여러분의 일익을 담당하고 내 몫을 감당하겠다고 작정하실 적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본을 통해서 우리 참된 교회가 나아갈 길을 주님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또 한 가지요. 실제 우리가 기도로 행위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요. 저희 마음속에 주님 자원하는 심령 허락하시고 먼저 무릎 꿇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선교지 위해서 매일 5분씩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무릎 꿇는 선교사들 되도록 우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누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심령 속에 이를 막고 있는 담이 있으면 주님 온전히 흐려주시고 우리가 인종과 빈부와 귀천을 다 흐려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